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6월 7일 2020년 6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비의 주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인격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천지의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며 또한 저희들의 부형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시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도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면 때때로 기쁨 주나랑 상 돌보시고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조성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대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미디어 예배이오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지혜와 힘도 주시는 복된 시간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임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의 경제적 곤근과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흔들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의 헌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이 환난을 인내로써 극복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연단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게 하시어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큰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전파의 길 위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하지만 전하여지는 소식은 세상의 환난으로 그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돌봐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작은 물질로 동역하는 우리에게도 기도와 지원의 열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나는 자유함이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만태 집사님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은 찬양이고 이제 눈을 감으시고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Red Sun. 난생 처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쭈삐쭈삐 그리면서 들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회상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등살이 못 이겨서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분위기 뭐 혹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뭐 노래인데 이걸 찬송이래나 뭐래나 뭐 그렇게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에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뭐가 제일 어색합니까? 혹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가 제일 어색하던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것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왜 기도가 제일 어색했을까요? 기도는 눈을 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을 감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색해하고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을 감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고인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꽤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세계는 더 이상 죽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눈을 감고 죽음을 회상하거나 죽음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면 생명과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겪게 될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물질적인 그 어떤 것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눈을 감고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각기관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참되다고 하는 것,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 엄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 나아가서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눈을 감아서 안 보이는 깜깜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들,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빛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오래가고 있고 상당수의 면역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기화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방역을 잘하면서 위생에 조심하면서 달래가면서 가야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코로나 19 다음에 20가 나오고 21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제 before corona 19, after corona 19으로 나눠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 이제 불안을 부추기고 세상이 드디어 종말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신비주의적 신앙 성격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고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해서 신비롭게 기록한 신령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계와 역사,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는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 묵시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든든하게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 할 일을 깨닫고 교회로 아름답게 예배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원래적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제일지, 과거일지, 현재일지, 미래일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엄존하는 명령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의 명령과 말씀과 계시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원리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초반부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쓱 또 가고 싶네요. 제가 모 장로님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도 한번 2, 3년 안에 개를 듭시다. 그래서 여기 꼭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은 아주 소원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곱 교회에 후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인 반면에 4대 교회는 불행하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책망만 받은 교회이니까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인 이 계시록에 다시 4대 교회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록 책망을 받았고 개선을 요구받았지만은,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깃들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받고, 끝까지 교회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와 물질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엄숙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의 경고인데요. 믿음의 흰옷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에나 어울리는 단어이니까 이런 단어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나 혹은 삶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일종의 위안 혹은 종교적 장치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지성적이고 고상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단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뭐 사랑의 교회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심판은 시간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시점이 되어서만 이루어지거나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판은 종말을 가져오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어느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도 심판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에서 판결을 했다고 할 때 어떤 사건 혹은 사건에 연루되어진 피고인에게 일정한 중단을 선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중단시킨다든지 혹은 그 사람을 또 감옥으로 보내어서 그 사람의 모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중단시키는 효과 그리고 그 사건을 종결짓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마침점입니다. 마침표인데요. 요즘 이런 말들 유행하죠. 자본의 종말, 쾌락의 종말, 제국주의의 종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심판의 큰 범주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 하나하나가 다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 모든 시간, 모든 인간들의 수명을 이제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일상을 중단시키는 거고 역사도 중단시키는 거고 모든 인류도 중단시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생명을 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오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거지.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혹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믿어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생각하시오. 두 번째는 지키시오. 세 번째는 극복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냐? 2절에 보면 남은 바 된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은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경험과 느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소시적에는 뭐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또 더 유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출신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이야. 뭐 안 봤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추억과 감상에 매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바 된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바 된 그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남은 그 어떤 찌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은 바 된 그것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들,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들, 혹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무엇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속에 2000년 전의 사실이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며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속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남은 그것을 굳게 지키라.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거죠. 진리가 붙드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키라 혹은 굳게 지키라 혹은 붙들라 혹은 철저하게 붙들라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인 것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키라 혹은 붙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굳게 지킨다, 강하게 붙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붙들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람이 뭔가를 붙들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이 혹은 진리의 역사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굳게 지킨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한 번 오셨던 그 주님이지만 그분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잘못을 뉘우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권력과 돈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핍박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고단한 삶을 지날 때는 교회가 계속해서 빛이 나고 건강했는데 그래서 1세기의 초대교회를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붙들림 받은 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공인하는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핍박자, 소수, 연약한 자,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국가 행사에 성직자와 황제가 나란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고 교회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도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 사람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에는 뭘 하게 됩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는 면세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도 소유하고 토지도 소유하지만 사람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부리게 되고 그 사람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이는 섬기러 오셨지만 건물이 그리고 토지가 된 교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삶을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때다. 여러분 어둠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죽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이 그런 교회가 그런 건물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나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부유한 물질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 문화, 그런 세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대 지역에는 작은 시내가 있었는데요. 이 시냇물은 황금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은 시내의 사금, 모래로 된 금 있죠. 사금이 워낙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BC 560년께에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양의 사금을 채취해서 역사상 상당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상당한 부유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재련하던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만드는 재련 그 뭐라 그러죠? 재련하는 솥 같은 것, 상당한 큰 재련하는 솥이 약 300여 개가 발굴이 되었고 심지어 그 도가니 밑바닥에는 아직도 금이 눌어붙어 있는 것을 발굴해내었습니다. 사대는 금산주로 유명한 것이고 당연하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부자인 교회,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하다. 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가난은 사람들에게 불쌍하다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 소득이 8,000불을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뭐 저는 만불 정도로 만불에서 15,000불이라고 그랬 들었는데 장로님 8,000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만불이나 8,000불이나 뭐 그게 그거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유하게 되면 진리를 찾게 되고 또 거룩한 것을 찾게 되고 이럴 줄 아는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요한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우리 사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되고 가치 있는 진리와 경건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그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물질에 빠져서 허덕이게 된다면 제가 당연하게 그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판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질이 만능이 되어진 시대에서 물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런 사조, 풍조, 세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키는 것은 뭐와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러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후퇴하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지키고 이기는 자는 세상과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대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혹은 돈이 우리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 따로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it doesn't matter.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2000년 전에 그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까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끝까지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기를 원한다. 교회는 서 있는 공동체요,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특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순결, 깨끗함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흰옷의 가장 큰 뜻은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표현할 때 빛나는 옷 혹은 흰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흰옷을 빛나는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화려한 옷, 비단, 채색 옷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흰옷이야말로 생명인 거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교회와 성도에게만 흰 옷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천사들이라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굳게 지키는 자들, 그렇게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하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것과 세상의 부요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서로를 권면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가치,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은 바 된 그것입니다. 참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 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절에 있는 바처럼 남은 바 되었다. 누구의 속에요? 우리의 속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굳게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신옷을 입혀 주시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할 뿐 아니라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있겠죠. 뭐냐 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거고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감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굳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불명예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남은 바 된 그것들이고요. 그것들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신옷을 입혀주시고 죽음을 넘어서 극복한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이 횡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신과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교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 위에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보고 싶은 식구들 여러분,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아기 다리, 고기 다리든 드디어 우리 대면 예배 재개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재개되어진 달라뷰 주지사의 또 행정 시행에 따라서 여는데요. 물론 몇 가지의 제한적 조건은 있지만은, 그러나 기저질환이나 또 고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외에는 함께 대면 예배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름으로는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날이 상당히 더웠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교회 미화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당뿐 아니고 교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바깥 외벽에도 나름으로 청소한다고 애를 썼는데,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예배 재개 시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실 때에 손 세정제로 손을 세탁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손은 뭐라고 이야기? 세정한다 그러죠. 참 손 세정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세탁하는 대신에 손은 세정도 하고 또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 마스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열도 이제 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열 체크하는 것도 있고. 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예배 중간에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수금하지 않고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 할 수 있는 통을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맨손 악수라든지 또 교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반갑게 인사는 하시겠습니다만은 각별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밥을 맛있게 먹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점심 친교도 당분간 더 안전해지고 또 우리가 충분히 안심할 만한 때가 될 때까지는 아쉽게도 재개하는 것은 드려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나 수요 성경학당도 좀 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합의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번에는 우리 안선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송가을, 송시원, 송영길 안정자 집사님의 또 친손주, 외손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데 요즘 좀 아쉽게 됐더라고요. 뭐 차 타고 가가지고 졸업장 받아오고 뭐 옛날처럼 떠들썩하게 축하하면 좋은데 그러나 조금 아쉽지만 여하간 우리 송가을, 송시원 귀한 두 손주들의 고등학교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서찬주 권사님께서 교회 앞에 감사의 안부를 전해 오시고 특별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찬주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긍휼의 사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돕는 교단의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무명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혹시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좌절할 뻔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좀 있다고 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당연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뭔가를 좀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형제의 아픔에 형제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교회된 이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건강에 또 좀 불편함을 인해서 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시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또 주일날 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